로마서 13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린 과연 무엇으로 살아가는지 저희를 돌아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면서 그 사랑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의 속 내면을 살피게 하시고, 참으로 부끄러운 자가 남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주 앞에 머리 조아림에 나오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나오는 사람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사랑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다 마음들입니다. 마음대로 안 돼서 그렇지 다 사랑을 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어떤 이웃을 사랑한다, 이런 사랑의 문제만 딱 부딪히면은 상당히 난감해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이 있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내면을 뜯어보면은 역시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더라,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판단하는 것 지나지를 않습니다. 실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 사람일 거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있다면은 뭘 가지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수가 있을 것이냐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살고 있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이유라면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다. 그 이유 때문에 사랑도 말하고 믿음도 말하고 수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뭔가 좀 빈약한 메마른 그런 신앙의 삶이 계속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풍성한 삶, 그게 되어지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어떤 재주를 다 피워도 하나님을 만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뭐 만나면 죽어볼 수밖에 없는 죄인된 것이 우리들인데 우리가 무슨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육신에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은 다른 하나님을 생각하지 맙시다. 다른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육신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삶이 되어 있느냐, 이걸 우리가 묻자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위에 계신 하나님은 영접하면서도 육신으로는 하나님은 거절해버렸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면서 왜 하나님 같은 모습이 아니냐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 봤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라면은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와야지. 왜 우리와 같은 사람 모습으로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다니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반응은 유대인만이 아니고 우리도 그런 반응 얼마인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어떤 하나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은 사람과는 다르다, 이런 고정관이 밖에 있을 거예요. 사람과는 다르다. 구약처럼 구름기둥 불기둥 뭐 이렇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모세 앞에 나타난 것처럼 타지하는 이상한 불, 타지하는 그런 불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번개나 내성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보좌를 먹게 한 것처럼 어떤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 천사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모습으로 타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타는 모습이 아니냐. 정말 이런 생각이 밖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 앞에 만약 육신으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오신다면은 우린 유대인과 같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고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생각이고 오늘 우리들 생각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유대인 앞에 나타난 그 하나님은 보통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보통 사람 모습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유대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고 하나님으로 보지 못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한계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죠. 어느 한 군데라도 사람이 아니고 뭔가 하나님이라고 믿을 만한 표가 없습니다. 예수님 모습에서. 그래,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저 사람으로 받아들인 것, 이게 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봤습니다. 그냥 기껏 선지자 정도로 봤죠. 스승 정도로 봤죠. 하나님으로 안 봤어요. 그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인데 무엇을 증거로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믿어질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증거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 바리새인 그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한 증거가 십자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증거는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증거했던 게 바로 십자가였어요. 다시 말해, 메시아는 십자가를 지는 자로 온다, 이런 얘기였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 자꾸 위에만 쳐다봅니다. 위에만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오신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했던 거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에 계신다. 육신으로 오시는 하나님도 하늘로 가셨고 위에 계신다. 그러면서 그저 위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위에만. 이렇게 위만 쳐다보면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밑에 지금 땅에서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땅에서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을 누리지 못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풍성한 삶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위에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살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리저리 인도하시고 이런 일 하실 뿐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날마다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풍성할 리가 없는 것이죠. 내 곁에서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가르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신앙생활을 굉장히 빈약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를 하나님이 보낸 자로 여기라는 말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의 자신감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는가, 네가 나를 사랑하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형제를 내 옆에 보내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곁에 누가 오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란 말이죠. 누군가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와가지고 여러분의 실수와 허물을 책망을 할 때에 그게 바로 사람이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가지고 나를 책망하는 것으로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냐 말입니다. 꼭 목사가 와가지고 목사가 들러붙어가지고 이게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잘못된 거요 드러내고 있다면은, 아,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이 내 잘못을 드러내고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누구냐? 목사입니다. 이 목사가 제일 위험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는 대개가 남의 말을 안 들려고 합니다. 이게 목사의 버릇입니다. 더군다나 공부를 좀 많이 해가지고 무슨 신학 박사가 됐네 뭐였네 하고 나면은 내가 공부한 걸 믿죠. 내가 연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믿어버리죠. 이런 사람들은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도대체가 배우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게 목사들 또 신학 공부하는 사람 버릇이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지 배우는 사람이 아니다는 항상 그런 생각을 받게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갖다 가르치는 사람으로 세운 것이지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형제를 내게 보내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근데 목사를 가르치기 형제를 보낸다면 그 형제가 꼭 나보다 더 많이 한 목사가 돼야 된다 이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 체면이 있으니까 목사를 가르치기 하나님 목사를 보내겠지 이런 생각은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자기 고집이지 자기 생각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목사라고 자처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안다고 자처하는 그런 목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게 허물, 그게 죄라는 거 그게 교만이라는 거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진짜 목사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이래 생각하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목사 허물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세우신 그 형제에게서 그가 평신으로 괜찮고 의인에 괜찮고 그 형제에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형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은 그 말을 하나님 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말에서 자기의 잘못됨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되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란 진짜 목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위만 죽으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메마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걸 결정한 중요한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평소 나보다도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당신 이건 잘못이야 허물을 말하고 책망을 말할 때 그걸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럴 수밖에 있는 게 뭐냐면은 내게 다가온 형제가 다가와가지고 내 잘못을 드러낸 그 형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몸을 다시 와도 거절합니다. 왜? 사람이니까. 거절할 수밖에 틀림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었거든요. 아마 사람이 아니고 뭐 천사가 와가지고 성경을 들이대면서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면 정신이 번쩍 날 거예요. 근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서가지고 허물을 드러내고 야단을 치는데 그 앞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말씀을 치군요 이러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니까 새끼 뭔데 말이지 나한테 그런 짓거리고 있느냐 이런 말이 번쩍 튀어나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말이지 나보다 못한 게 말이지 나보고 이리라지라 잘못을 따진단 말이지 무엇이 불쾌할 거란 말입니다. 그 불쾌감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 불쾌감이 예수님을 그 사람으로 보고 십자가에 몰아쳐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 앞에 등장해서 어떤 잘못을 말하는 그 사람을 볼 때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죄가 폭로되는 게 참 싫은 겁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칭찬하면 좋아할 거예요. 근데 잘못을 말하면 왜 불쾌합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다 그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싫어하는 게 뭐냐면 내 죄가 드러나는 게 싫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한 것도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자기 문제를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내 문제를 알고 싶다 해도 내가 내 문제를 찾아낸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 편이거든요. 여러분이 백날 여러분이 들여다봐요. 문제점이 보여지는 거. 잘 안 보여집니다.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형제의 도움이 필요해요. 왜? 형제라고 하는 건 항상 내 옆에서 내 문제를 지적해주는 아주 귀한 도구라 그 말입니다. 그게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몇 차 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를 대할 때에 성도는 목사의 내 문제를 드러내주는 책망하는 귀한 도구로 쓰이는 형제다. 이렇게 여기고 성도를 대하는 목사가 몇 차 되겠습니까? 힘든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런데 우리가 내 문제점을 지적받기를 싫어해버리니까 결국에는 뭐가 잘못되냐면은 형제 간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는 것이죠. 성도의 관계는. 오늘 제가 그 설교 제목이 사랑인데,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랑이 뭐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게 사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8절에 보면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리 말씀하죠. 피차. 피차 간에, 서로 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런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형제라고 하는 건 피차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빚이라는 게 뭡니까? 빚이라고 하는 갚아야 될 것을 말하죠. 갚아야 될 문제가 빚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피차 사랑의 빚만 지라. 이 말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오직 서로에게 갚아야 할 것만 있는 게 형제라 그 말입니다. 형제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한테 받아낼 게 있는 게 형제가 아닙니다. 그건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갚아줄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받을 건 아무것도 갚아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서로서로에게 갚아줄 것밖에 없어요. 받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형제의 관계라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서로 형제로 만났다면은 내가 저 사람에 갚아야 될 게 뭔고 내가 저 형제 갚을 것이 뭔고 그냥 갚을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고 이게 교회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교회로 오시기를 제가 간곡히 제가 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누군가에게 받아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줄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받을 것만 생각합니다. 받을 것만 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가 나를 사랑을 안 해준다고 투덜댄다 그 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죠. 툭하면 교회가 사랑이 없니 교회가 사랑 이런 말을 많이 내뱉어요. 근데 교회가 사랑이 없다 할 때 그 결론을 갖다가 내린 기준이 뭡니까? 자기가 기준입니다. 교회가 나를 사랑 안 해주더라. 그러니까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에게 어떻게 하는가 이걸 생각해가지고 교회가 사랑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말씀을 아는 성도라면 교회가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아하 내가 사랑이 없구나 이걸 먼저 알아봐요. 내가 사랑이 왜? 나는 줄 것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받을 게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건 사랑을 받기 위해 모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형제한테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 모인다는 걸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빚 갚자. 빚 갚으려고 모이는 게 교회입니다. 근데 해가지고 또 야 너 빚 갚아라 이러면 또 곤란합니다. 빚 받으려고 교회 온다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줄 것밖에 없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기 이전에 먼저 내 쪽에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에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걸로 죄송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빚을 지고 있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미안해할 줄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빚도 안 갚으면서 떳떳하게 교계를 들고 교류한 건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도대체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위에 있는 한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밖에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될 책임, 형제에게 사랑의 빛을 갚아줘야 될 책임, 이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빚을 갚읍시다. 빚을 갚는데 빚을 갚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합니까? 모릅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되지. 사랑도 없는 빚값이 나서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서 돈 1,000만 원 갖다가 장모님 저한테 빌렸다 합시다. 이거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1,000만 원 빌렸는데 장모님 저한테 1,000만 원 갖다 갚으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갚죠. 돈 없으면 갚고 싶으면 못 갚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갚으려면 돈이 있어야 마찬가지로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랑이 있어야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사랑이 있느냐 하는 거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맨날 갚아야지 이런 말만 하고 살아간다면 합니다. 만나면 얘 갚아줄게, 갚아야지 하고 죽은 거예요. 그냥 뭔가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사랑으로서 형제에게 빚을 갚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갚아줘야지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 게 우리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형제를 대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다 안단 말입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형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가만히 있어버린다 그 말이죠. 나는 지금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했으니까 그건 내 할 다 했다 이렇게 여겨버린 수가 많아요. 우리가 참 조심하게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한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놓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 사랑해주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도 응답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기도가 응답됐다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나와야 돼요.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 억지로 사랑하게 만들겠습니까? 그게 기도 응답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하나님 응답은 전혀 생각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 기도했으면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없어요. 왜냐하면 뜻대로 살게 기도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할 거라는 이건 염두에 안 둬버립니다.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 뜻이라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거기에 염두를 둬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건 도저히 생각 안 해버리는 거예요. 응답도 생각하지 않고 정작 삶에서 기도가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 생각하지 않냐고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중은 부분입니다. 그것이 사랑하고 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으면은 내가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대로 살려고 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기도한 것으로 끝나버리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냐 그 말이죠. 사랑하는 대로 살게 해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형제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사랑하게 해달라 기도해놓고는 하나님의 형제를 거부해버리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무시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보낸 형제를 갖다가 단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멀리 해버립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오면 그런 모습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가까이 하고 마음이 안 들 멀리 해버리는 거. 이런 모습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형제를 보내신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십니다. 그걸 잊지를 마세요. 이것이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 삶에서 대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 풍성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형제를 사랑하고자 하신다면 필히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느냐 이걸 보셔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만이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갚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죠. 세상에 있는 사랑은 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사랑은 사랑할 만하면 사랑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건 사랑이라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게 그게 사랑이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위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 마땅한 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데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사랑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랑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몸을 내어준 사랑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냐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느냐는 것은 어떤 물체 같은 내게 주어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사랑을 압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의 흔적이 보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뭐라 하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있단 필히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흔적이 그것이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9절부터 보면은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우리 보고 뭐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이런 걸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랑이 율법이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신자는 사랑하고 살아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 말고도 밖에 얼마나 널려 있습니다. 도질하지 않는 사람 교회 말고도 밖에 천지로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냐 그 말입니다. 밖에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도둑질을 안 하고 살인을 안 해도 신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윤리자 할지라도 신자라고 말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라 중요한 건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사랑이 있는 자로 교회로 나오는 게 신자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그 읽었던 성경 구절 기억하십니까? 안 하죠? 뭐, 대개 할 때 뭐, 그걸 듣고 있습니까? 안 듣는데. 사랑이 없으면은 멸망당한다. 이게 그 제가 말했던 거거든요. 예수를 안 믿어 멸망당한데, 왜 사랑이 있어 멸망을 당합니까? 그 사랑이 뭐냐면, 주를 믿는 표정이거든요. 주를 믿는다는 게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사랑이지. 뭐 교회를 나온다거나 뭐 도우지를 안 한다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굳이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시 사랑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이 우리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말할 때 맨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종되도 애굽 땅에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 인도해 낼 때에 하나님이 애굽은 죽이고 이스라엘 살립니다. 그렇다 해가 이스라엘이 살아날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애굽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애굽은 죽이는데 이스라엘 살려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아는 증거가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살았다. 이걸 감사하고 살아가는 게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조건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 이걸 아는 사람이죠. 이건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러나 제가 묻고 싶은 게 뭐냐면, 진심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안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구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피에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그걸 사랑이라고 안다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에서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흔적이 분명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누굴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렇다면 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이 있는가 보시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형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보내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없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흔적이고 증거라, 그 말입니다. 왜?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것이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은 이웃에게 돈을 주고 도와주고 꼭 내 몸같이 뭐 아끼고 떠고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사랑하라, 이리 생각하세요. 조건이 사랑하라.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할 때 조건 따지고 사랑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갖다가 조건 따지고 사랑합니까?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가, 내가 저를 잘 믿는가 자꾸 따져가지고 아 사랑을 망하고 해가 내가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하고 뭘 할 때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를 사랑합니다. 모든 걸 받아들이는 거, 이해버린 것입니다. 그게 내 사랑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아무 조건 따지지 말고 형제라고 하는 주의 피로 하나 된 형제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는 사랑해야 될 네 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아는 것이 뭐냐면은, 아, 예수님이 바로 나를 아무런 조건 사랑했구나, 이걸 생각한다면은 그게 바로 나 자신부터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모른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쪽에서는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이처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 주일 한번 만났다 헤어진, 그저 한 교인, 이런 관계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의 피 안에서 함께 부름받았다, 함께 천국 갈 자들이다, 함께 주의 피가 쏟아져가지고 생명 얻은 관계다, 서로 사랑의 빚을 지고 관계다. 나는 저 형제한테 오직 갚을 빚밖에 없다, 사랑이다. 여러분이 이 점을 잊어버린다면 은소학교는 절대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되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보지 마시고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생명 얻은 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앞에 보여진 형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분임을 가슴 깊이 깊이 세우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아는 자인가, 진심으로 주의 사랑을 가슴 깊이 세고 살아가는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입니다. 절대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만큼 명심해 또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항상 이걸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 형제를 만나기에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자꾸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약한 자입니다. 그 약함이 예수 인해서 강한 자로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이 땅에 계시지 않은 오늘의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응집하는가, 그것은 우리 형제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 형제의 말을 주님 말로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써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게 실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람을 거절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거절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안에서 먼저 여러분은 내가 과연 사랑을 아는가 이걸 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곰곰 묵상하시고 참 깊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진짜 죽어야 될 그런 죄인인데 아 주님이 그런 날 위해 피 흘렸구나, 그 사랑으로 인해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셨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만나셔야 됩니다. 알았다 됐다 이게 아니에요. 알았으면은 그 알미 형제를 통해서 자꾸 증거되어지고 드러나는 거, 이게 여러분이 증인되어 살아간 삶이 아니냐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누구랄지라도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사랑도 조건 따지지 마시고 뭐 전도하는 거 조건 따지지 마시고 구제한 조건 따지지 아무런 조건 따지지 마시고 그저 주 안의 형제라고 이것 하나만 가지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을 갚을 자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시고 만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조건을 따져요. 그게 우리 습성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말을 했는가 성령 후보도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남해 가가지고 백년교회 목사님이란 분을 제가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재밌는 말을 해요. 그분이 교회가 조그마한데 시골교회 치고도 상당히 뭐 좀 멋있게 뭐 예쁘장이 잘 지났습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시골에서 보조받는 교회인데 그렇게 잘 지어놓으면은 당장 뭐가 끊어지냐, 보조가 끊어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보조 끊어야 되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 교회에서 그 교회를 보조할 때에 자꾸 어떤 보조 받을 만한데 자꾸 이걸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조금 멋있으면은 아 저기는 보조 필요 없는데 이리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골교회 목사들이 보조 안 끊어지려고 교회를 치장을 못한다면 이런 말도 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우리가 남을 도운다 할지라도 조건 보지 않습니까? 도울 만한 사람 자꾸 이걸 보거든요. 그게 우리 습성이라 그 말입니다. 바꿔 생각합시다. 시골 교회가 뭐 천만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향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걸 도한 도시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몇 들여가 지향했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몇 들여 지향해놓고는 뭐 한 천만 들여가 지향하는 교회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시골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법이 어디 가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게 뭐냐면 사랑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백날 갖다 도와줘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왜? 조건을 보고 있거든요. 단지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줄 수 있는 관계, 이게 바로 교회인데 거기는 조건을 봐요. 여러분들은 남 조건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뭘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이걸 보실 필요가 가장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저 형제는 나만큼 못 누리고 있는 그걸 볼 때에 그냥 나누어지는 거 이게 가장 옳다 그 말이죠. 지나간 일이지만은 말씀을 드릴게요. 장년수 할머니가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뭐 구제금 뭐 안 준다 뭐 그것 때문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런 문 있을 때 저한테 들려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준 그 구제금 가지고 목욕탕 가서 때리고 있더라. 그걸 봤다 이런 말 저한테 들려오고 아들이 뭐 돈 주고 있는데 줄 필요가 있는가 이런 말 들려오고 많은 말이 들려왔어요. 그걸 들을 때 속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구제하라고 돈 웬만한 조가 가지고 그걸로 그분이 고기를 사먹든 뭘 하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분이 그걸로 때려밀든 그건 그분이 할 수 있는 뭐 자격이 없는 겁니까? 우린 살아가면 누릴 거 다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분들이 구제받은 그분들이 그 돈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게 못마땅히 하는 거. 그 자체가 뭐냐면 이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누리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리는 걸 보지 못하고 구제받은 처지에 그런 걸 하면 되느냐, 이런 말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미 그분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제가 요즘에 볼링을 배웁니다. 볼링을 배우는데 실력이 좋아가 150을 넘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목사가 볼링을 배우고 또 집사람 수영을 또 좀 가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할 때에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볼링도 치고 수영도 배우나, 목사 생활비 깎자 이럴 뿐은 없겠죠. 근데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목사라면은 그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제가 그런 거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뭘 하는 것 참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런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린 것부터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누린 것부터 내가 누린 걸 생각하고 있으면은 저분이 뭘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 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누리도록 나누고 도와주는 것, 이게 진짜 성도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사랑 안주의 모습입니다. 조건 따지기 좋아하는 그게 우리 인간 습성이라는 것 다시금 마음 깊이 깊이 새기시고 조금씩 살리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깊이 빠져들어 봅시다. 그 사랑 깊이 빠져들어 가지고 형제를 만날 때에도 아무런 조건 보지 마시고 그저 내가 누린 그 생명, 그 주의 피로 누리고 있는 그 복된 것, 그것만 달랑 들고 모이면서 나는 사랑 입술 갚을 자다 이것만 생각하시면서 형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만나시고 형제를 대하면서 예수님을 대하시고 형제 말을 들으면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풍성한 신앙의 삶을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머리 둘 수 없는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사랑을 말은 많이 했고 주의 십자가 참으로 많이 떠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입술에 있었고 우리 머리에 있었고 우리 삶에서는 빈 껍데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잘못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말씀에 깊이 매이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 없는 점을 깨닫게 하셔서 다시금 주의 그 조건신 사랑,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고 그저 사랑으로 오셔서 주의 피를 흘리셔서 살리신 그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그 생명을 아는 것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 형제가 서로 모일 때에 주의 그 사랑 안에서 모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무런 조건도 보지 않게 하시고 그저 우리는 사랑의 빛을 갚을 관계밖에 안 된다는 것, 이걸 염두에 두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은속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